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특히 오늘 이 우리 나누는 이 말씀은 성경의 우리가 전체적인 이 연대기, 역사적인 순서를 살펴가면서 막 시작 부분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일반 설교를 통해 듣는 거하고는 다르게 무슨 성경 공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지금 살펴가는 네 번째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론 부분을 다루어 오면서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니까 여러분 또 아시면 아시는 대로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 신뢰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진리들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특히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인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정성을 바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그런 어떤 지극정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게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또는 뭐 그런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너무도 이 짝퉁 축복을 많이 만들어 놔서 성도들조차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아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짝퉁을 닮아가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심,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진정한 하늘의 축복, 그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이런 짝퉁 축복들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사명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라는 거죠. 거기 이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다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도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말하는 걸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의 책들을 항상 옆에 들고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때는 뭐 이 다섯 권의 책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도 지금은 이제 66권의 책이 돼서 성경은 두껍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자칫 우리가 읽다가 좀 어렵고 힘들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일은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보면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뭐 큰 그 어떤 금액의 돈을 허름한 가방에 준다고 해서 그 가방을 보고 그냥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죠. 겉은 무슨 뭐 여기 뭐 루이비통이니 뭐 이런 건데 거기 똥이 아니라 뭐 금이 찬 게 아니라 정말로 똥만 차 있으면은 그게 루이비통 같은 가방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소중한 복이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축복된 길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길인데 그거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경은 어렵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나에게 어떤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안내하는 거다.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도 어려운 것은 사실은 성경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다 조각난 상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출 때 원래 그림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맞추어 간다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들도 퍼즐이 있는데 애기들 노는 퍼즐은 뭐 열 조각, 뭐 많아야 열 조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림이 백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뭐 천 조각으로 쪼개졌다 이러는 날에는 이게 아무런 그림도 알지 못하고 그거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죠. 그림을 봐도 맞추기가 힘든 게 퍼즐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으면 비록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도 그 조각조각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방대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6천년 전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방대한 어떤 퍼즐 조각 같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펴가면서 전체 그림을 항상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과 그 사실, 그 진의를 알면 그 다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교회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연구와 노력과 수고 끝에 펼쳐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고 어떤 하나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갈 수 있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숲을 보는 이 파노라마식 접근, 그러니까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이 전체를 바르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뼈대가 있기 때문이죠. 이 뼈대가 있어서 거기 쓰고 거기에 우리 근육과 살과 여러 가지가 붙어져서 이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뼈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잡고 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나머지 작은 것들을 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 위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고 거기에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참된 빛된 모습으로 소금 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책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또 우리가 현재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미래가 어떨 것인지까지 알게 되는 그런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은 어떤 이스라엘이나 어떤 한 민족을 위해 준 게 아니라 그 민족을 모델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역사고 이 역사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39권은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그 처음부터 쭉 기록을 해서 결국에는 신약 성경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의 기초가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 결국에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신약에서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도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을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뒤를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의 처음을 알아야 그 다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다 그 이 사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런 눈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전체를 보는 식으로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 접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일단 크게 구약 39권과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록된 기간을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BC 한 1440년경부터 그 다음에 AD 한 100년경까지 그렇게 보면 한 1500년에서 한 160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 시기에 걸쳐서 그 다음에 쓰여진 곳은 한 10개 나라 정도가 됩니다. 쓰여진 장소가. 그러니까 크게는 3개의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적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개의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적혀졌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각 곳곳에서 적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총 3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 구약은 뭐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졌고, 아람어 같은 경우는 구약에도 조금 나오고, 또 신약에는 몇 단어들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총 2,900명의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한 551개의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뭐 지명이 뭐 1500개에 인구가 2930명, 우리 이걸 어떻게 다 알아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1500곳이 넘는 지명이라고 말은 해도 성경하고 관련된 지역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자, 지도를 보통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라는 게 어디입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지역 대부분이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진 이 건조기후 지역.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동지역 그렇게도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끝으로는 터키로부터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런 식으로 포함된 저런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확대해 보면 현대 지도로 지금 뭐 이스라엘이 또 지금 문제가 또 막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대사관을 옮기면서 지금 또 들끓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과거의 그 이 지도와 연결을 해보면, 여기 붉게 표시된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는 이집트가,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가나안, 그 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돼 일어난 일들, 그 사건들이 바로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적혀졌는데, 결국 이 성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게 한 번에 한순간에 적혀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적혀져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적혀질 때 그 성경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1차 독자는 일단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시작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이 죽음의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모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러니까 온 열방 속에 나를 알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이 성경의 독자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어떤 한 민족만의 수호신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열방, 어느 민족,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피조한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크게 되는데, 뭐 더욱 자세히 할 것은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지 못하니까 뭐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구약을 좀 보면, 구약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39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뭐 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뭐 이 39권 그러니까 무슨 책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장 분량짜리도 있습니다. 오바디아서 같은 경우. 어쩌면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 두 장짜리도 있죠. 학계 같은 경우도 그런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장짜리도 있습니다. 뭐 요엘, 뭐 하박국, 스바냐 이런 거. 그 네 장짜리로 된 것도 요나, 말라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두께에 상관없이 어쨌든 성경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을 우리가 한 권, 두 권으로 따져서 39권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 한 장짜리 뭐 두 장짜리 세 장짜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연관성을 모르고 보면 도대체 이게 왜 성경인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 지금 성경 전체를 보면 4분의 3의 규모 분량을 갖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이제 율법과 보통 예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율법서, 예언서, 율법과 예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전체 39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이 다루고 있는 이 역사 사건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역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BC 한 뭐 400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예, BC.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볼 때 4000년 정도의 역사로 봅니다.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출애굽 정도로 그다음에 그 위에 조금인데 나머지 원역사, 원래 창조가 언제 됐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이 인물들의 그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4000년, 구약 400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아까 말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까지는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구약은 어쨌든 페르시아까지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배경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을 크게 분류해 보면 좀 이게 이 분류를 좀 해보면 역사서가 17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는 이제 5권으로 믿음의 삶에서 이제 성공과 실패했을 때 그 간증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시가서이고요. 그다음에 역사서 같은 경우 이제 모세오경과 또 그다음에 역사서로 이렇게 나눠서 모세오경 5권 그리고 나머지 12권 그래서 그거를 역사서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언서 같은 경우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5권 12권. 그러니까 구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는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면 지금 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다 있으니까 여기서 뭐 굳이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설교 다시 듣고 보시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요약 결단 용지에도 그렇게 복잡하게 주지 않고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각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화면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게 구분을 했느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책의 두께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꺼운 걸 앞으로 몰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뒤로 모른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쩌면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헷갈린 거죠. 이야기가 어쨌든 전개가 되면 처음 얘기부터 하나하나 순서를 맞춰서 쭉 배열이 돼 있었으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아니 분명히 얘기가 되다가 말고 여기선 이런 얘기, 저기선 저런 얘기.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게 되고 어려우니까 자꾸 읽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게 혼돈이 오는 거죠. 여기 지금 역사서라고 예언서라고 말하는 이 선지서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민족이 약간 열방의 대제장 나라가 되기로 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계약대로 하면 그냥 벌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리치듯이 심판을 확 내려서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잘못해도 돌아오라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 예언서라는 게 대체로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더 경고하고 또 위험하다고 알리고 너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렇게 막 야단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말을 안 들으니까 니네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이 나라와 이 열방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역사대로 봐야 이 예언의 의미도 알고 예언이 왜 주어졌는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추적해 갈 수 있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언서 선지서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사건에 따라 여기저기서 생겼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인 순서로 읽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성경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읽을수록 헷갈리고 자꾸 읽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똑똑한 분들은 이걸 또 잘 읽어가면서 잘 찾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감사하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을 살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성경에 배치된 순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순서를 보여주니까 여러분에게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은 이 성경의 순서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바르게 좀 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깊어지는 깊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연구하고 또 함께 서로 나누고 또 많은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깊어져 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쪼개진 얘기만 항상 끊어서 듣다 보면 그 듣는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전체가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늘 들어도 헷갈리고 혼잡스럽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알아서 일단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성경들을 연대기 순으로 맞추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론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권의 그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그 왕정시대, 뭐 포로시대, 뭐 그런 역사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은 뭐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면서 얘기를 듣듯이 들어가면 그리고 듣고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면 충분히 그런 전체 이야기가 마치 역사 대하 드라마 보듯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는 게 시가서가 적혀진 시기들을 말하는 거고 핑크색 같은 게 이제 선지서들이 이제 발생했던 시기죠. 별로 없잖아요. 대주로 보면은 왕이라고 썼는데 열왕기서를 말하는 건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역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많은 17권이나 되는 이 예언서들이 저렇게 이 표에는 그냥 핑크색으로 별로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된 저 부분들은 이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표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도 충분히 성경을 좀 바르고 온전하게 읽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아까 한 장짜리도 있었고 두 장짜리도 있었고 몇 장 되지 않는 것들도 이 성경 한 권이 어떤 의미로서 성경에 담겼는가. 여러분 성경은 1.2렙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66권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어떤 건 힘드니까 빼버리고 이건 모르겠으니까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성경인데 구약인데 이런 구약의 역사,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키포인트 같은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 있잖아요. 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했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의 그 앞부분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거쳐서 율법의 진실들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 같은데 계속 살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곳에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자고 했는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저쪽 길로 가니까 이게 역사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들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율법서,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예언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서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이 백성이 이런 길을 걸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결국엔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이 율법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약성경의 핵심이 되는 이 율법서를 좀 살펴보면 이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건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이 유대인들이 토라라, 그렇게 토라 그렇게 부릅니다. 토라라고. 그래서 성경을 이것 성경 안에서 이걸 부를 때 말이 굉장히, 아까도 말했죠,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예언.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다섯 권을 말하는 거고 예언 이렇게 말하면 그 나머지 선지서들을 말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예언 그러면 전부 구약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오경,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부를 때 율법이라고 부르고 율법책이라고 부르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부르고 모세의 책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모세의 오경, 이 앞에 나오는 이 가장 성경이 어떤 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냐를 알려주는 아주 키가 되는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다섯 권의 책 안에 총 613개의 율법, 일단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 우리가 살펴가면서 뭐 보게 되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613개의 율법 중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분명히 부모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부모가 돼보면.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똥, 오줌을 구분을 못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하고 아무거나 막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체로 부모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된 길을 가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 율법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라라고 한 율법은 248개, 248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365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1년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248,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가 있습니다. 뭐 이거 구체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을 깊어 살펴가게 된다면 기회가 되면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기록된 순서, 이 율법서 다섯 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그럼 기록이 됐는가? 이 창세기가 처음에 나오긴 하고 이야기도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홍해를 건너서 막 시내산으로 막 가는 길에 그 길 중에 르비딤이라는 데서 17장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서 싸우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가 이 전쟁의 승리를 잘 기록해서 항상 후대들에게 알게 해라. 기록하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됐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역사를 흐름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사실이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적혀진 것은 레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고 뭘 기록하라고 말하는 근거는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를 보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새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비롯한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머물게 되거든요. 바로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시기에 바로 레위기, 직접 십계명은 돌에 적어주셨고 그리고 레위기는 적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기쯤에 레위기가 가장 먼저 적혀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적혀진 이야기들에 대한 또 연결되는 이야기로서 출애굽기가 그리고 창세기가 기록됐을 겁니다. 곧 뒤에 이제 왜 그런지 이 관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돌판에 뭐 기록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하시기도 하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아서 최초의 기록은 레위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마도 어쨌든 이 여호수아라는 역사서가 나오기 전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적혀졌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권 한 권 우리가 역사를 따라 살펴갈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서 다섯 권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 또 읽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 우리 레위기 얘기를 하는데 먼저 레위기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중개자로 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하는 그런 제사법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됐으니까 그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처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굳이 시내산으로 모아서 뭐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저들에게 뭘 하기 원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지금 거기서 살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지금 살다 보면은 벌써 저희 아들, 딸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국말이 이 발음이 꼬이지는 않지만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이쪽 나라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막 어쩔 땐 막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저 친구는 내가 왜 화나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열이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막 갭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나 딸하고 사는 삶이 이렇다면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400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지역마다 이 각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막 촌을 이루면서 살죠. 저 북쪽에 가면 독일 쪽 많이 있고 이쪽에 이 오클리 쪽에는 뭐 그리 계열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데 보면 자기 나라라는 건 알지만 자기가 거기 출신이고 아버지가 거기고 뭐 할아버지가 거긴 건 알지만 이제 그 나라 말도 모르고 그냥 호주 문화 안에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만약에 400년을 살았다면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이 먹었을 거고 입는 것도 애굽 사람처럼 입었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 흉내내고 유행을 따라 그들의 신을 섬기고 물론 그 집단촌을 이루면서 얘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조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삶은 완전히 엉망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오늘날 성도들이 매주마다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7일마다 우리를 다시 되새겨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 가는데도 어때요? 세상에 가서 6일 동안 사는 동안 금세 우리는 거기에 감염되고 거기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6일 동안 여기서 주님 말씀만 듣고 주중에 한 번도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읽지도 않고 그런 지체들과 셀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금세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그런 식으로 막 휩쓸려 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400년을 이렇게 살았다면 그 땅의 문화, 유행, 우상, 뭐 모든 것들이 이 사고, 모든 삶 자체가 완전히 세상화된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는지 몰라요.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기 조상의 신을 불렀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전혀 막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고가 세상화되어 있었고 이집트화되어 있었던 이런 모습.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민족이라고 막 핍박받고 매 노예로 끌려가고 그 피라미드 짓고 건물 짓는 데 끌려가서 막 집 짓다 죽고 막 그런 거. 거기다가 또 얼마나 그냥 애들은 잘났는지 자꾸 민족이 불어나니까 이제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냥 애가 남은 게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보면 길어야 100년 안에 그냥 다 이 민족이 싹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꺼내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뭘 자르게 하고 똑바로 하고 잘 고치고 이래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일당만 노예로 뭐 죽어가고 그냥 그러면서도 이집트 문화 좋아서 살아가고 그러는데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저들의 그런 과거의 삶의 모습과 습관 그 태도로는 살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이집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집트처럼 살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거기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당신의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처럼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와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자 한 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과거처럼 살지 말고 내가 창조한 나의 뜻이 있다. 그런 언약을 하시면서 이전까지 너희가 애굽처럼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 명하는 알려주는 계명과 유례와 법도를 줄 텐데 이것을 따라 살아라. 이것을 따라 살면 너희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열방 속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막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내가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막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동물이 아니잖아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와 내가 만든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돼. 거기가 축복된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완전히 이집트화 돼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이 백성다운 온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나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거룩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 따로 떼어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전체 주제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삶의 길을 주신 거죠.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는 뭘 믿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때는 모세를 통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어쩌면 늘 살던 그곳이겠죠. 살던 그곳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친구들과 그 가족과 그 사회와 그 직장과 그 모든 것에서 살던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신 그 믿음을 따라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약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 거지. 예수님이 그 행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동물의 피로는 뭔가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그 완벽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피로 깨끗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과거 그때 이집트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되돌아볼 필요가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있는 것도 말하는 것도 노래도 뭐 정치하는 것도 경영하는 것도 사업, 직업, 교육, 가정, 뭐 유학생활, 이민생활 모든 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된다고요? 바로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 말씀. 뭐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본문을 본 레위기에서 주는 주고자 했던 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주신 이 가치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 우리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과 얼마나 똑같은지 빛으로 보냈는데 다 껌껌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빛된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을 밝히라고 보냈는데 다 깜깜해져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밝은 것만 공격하면 되는데 다 깜깜하니까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고 했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껌껌하게 됩니까? 말씀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더 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백성답게 사는 법, 이 레위기의 진정한 의미를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 그냥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사는 온갖 죄치 다 지으면서도 또 여기 와서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내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방법,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언약하여 이 새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방법, 이걸 너무 모르고 거룩하게 사는, 구별돼 사는 법칙을 전혀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또 잘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뭐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런 걸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눈을 뜨고 보나 감고 보나 뭐 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항상 같은 길을 걷는 어떤 길,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 약속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살펴가겠지만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계속 흐름을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는 좀 새삼스럽게라도 좀 다시 그 의미와 그 뜻들을 좀 잘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시내산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보내시고자 했던 그 땅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들이 시내산으로부터 거기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가는 그 역사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거. 레위기 다음의 역사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간다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가르치고 배웠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리 가라 저리 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요. 그 짧은 40년의 기간인데 물론 40년도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새롭게 생긴 역사가 40년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입구에 가서 배반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40년의 다른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40년이지만 이 4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인류 전체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 후에 모든 역사가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쨌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고 거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훈련을 받는 그런 책이 바로 뭐라고요? 민수기라는 겁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될 때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봤더니 이집트처럼도 아니고 가나안처럼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이더라. 이런 거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그 시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 여정을 시작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밑에서 이제 막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고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상한 보고를 하는 바람에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런 길을 걷도록 분명하게 언약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죽이니 찰리 해가면서 막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방황하는 40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출애굽을 처음 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죽게 되면서 모세는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세대니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그 약속했던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그 약속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다시 레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교한 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본문보다 신명기가 좀 더 짧아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보다 신명기가 더 간절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느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걸 처음 받았잖아요. 한 번도 뭘 해보지 않고 받은 상태였는데 결국은 떠나서 40년 동안 아주 그런 값진 경험을 했잖아요. 그 값진 경험 끝에 결국에는 그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결국 다 죽어가는 거를 눈으로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의 이 레위기를 가지고 다시 말하는 이 모세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그때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를 다 본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60만을 데리고 호주 멜번에 정착을 했는데 그 60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그게. 그리고 그 자녀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이 땅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그 이유,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방법, 이집트처럼도 말고 가나안처럼도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시내산의 약속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들을 좀 잘 기억하고 보면 좋겠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하고 창세기죠. 그럼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 레위기라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 그 거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디부터? 이집트로부터 그 약속들,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언약, 그 신의 산약을 언약을 맺기까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 어떤 정신으로 이런 언약을 맺게 됐는지 그 장면을 묘사하는 역사적인 과정을 적은 게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너희가 이집트 바로의 종되었던 그 이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진흙이나 이기고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다가 다 죽어간 결국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 강한 손 편팔로 바로의 그 앞지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신 후에 그 시내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포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꿈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것까지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라고요? 출애굽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창세기는 우리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그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인간이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에서 그들을 나가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 살다가도 결국 죄된 모습으로 살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게 악한 걸 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한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서도 그 노하는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8명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역사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막 창대하고 심히 막 중대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반역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이렇게 막 홍수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결국에는 지금의 민족들이 다 흩어지고 언어가 분리된 게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맺은 우리의 이후에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을 누구라고 제가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까 모세가 어떻게 알고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런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책이 바로 보겠어요.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민족이 분열되는 여기까지는 온 인류 우리는 믿기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류로부터 지금 이 모든 민족이 분열되고 언어가 나누기 전까지 모든 역사 똑같은 역사 그러니까 원역사 오리지널 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맺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것을 듣고 그에게 응답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하시기로 하셨고 꿈을 꾸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주시고 또 그의 아들 중에 야곱에게 복주시고 그 열두 아들들이 다 태어나고 다 지켜주시고 그 중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중에 막내였던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그 흉년의 위기 이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너네가 처음에 70명밖에 내려간 적이 없어.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민족을 지금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드신 거야. 그게 아브라함하고 약속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때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런 200만 300만이 되도록 이런 큰 나라를 이루시고 부흥케 하셨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빨리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지경에 빠진 게 너희의 현실이었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지 부르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게 모세오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오경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이 레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책이라는 걸 알죠.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렇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다가 저는 호주에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 우리 두 번에 갇혀서 율법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단지 무슨 뭐 율법주의 믿음으로 한지 은혜 받는 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혼란을 주려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경을 말할 때 창세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져 있는 이 레위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바르게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현대인들에게 아무튼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게 전부 상징이나 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죠. 또 그 거기다가 그런 의식과 교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행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구약의 전체를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이 레위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거나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에는 또 이 세대가 흘러가면서 어떤 상황이에요? 전부 교회만 오면 위로받기 원하고 나약한 이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이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 나중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첫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건도 막 나오거든요. 이런 우리를 이 의미를 잘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싫어해서 멀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자칫 레위기를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말하나? 이 교회가 지금 뭐 이런 뭐 그런 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나 레위기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도 결국 믿음이 아니고서는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어떻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어떤 방법으로 율법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는 시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 산이지 이집트가 아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갈 때 그때 좀 똑바로 살아 그럼 구해줄게 그게 아니라 무조건 구해내셔서 신의 산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게 율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게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이나 히브리서 8장 5절 같은 데를 참고해보면 이 레위기의 언약,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이었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검증할 때 레위기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레위기의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안식일 계명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도 이 율법과 관련된 레위기 24장의 얘기를 하셨고 또 부모 공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레위기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두 주간 우리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5장 무슨 얘기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게 아니라 완전케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이 모세의 이 오경 이걸 우리가 좀 잘 먼저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시간, 문화와 풍속, 생활과 사람의 사고는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땅에 살아갈까라는 그 교훈과 계시가 있는 이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 이런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이번 주간 여러분도 잘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역사를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간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